예. 판관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관기의 편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판관기도 편집을 한 세 차례 정도 거쳤고, 앞서 말했던 첫 번째 신명기적인 편집의 분위기가 이제 귀향살 이후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제들에 의해서, 사제기 편집자들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판관기의 처음과 판관기의 끝부분이 됩니다. 판관기의 처음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1장 1절에서 2장 5절 정도인데, 이제 산악지방을 통제하려고 했던 한 부족 또는 두 부족이 벌인 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투쟁에 대한 어떤 연대기 서술에서부터 이 판관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부족 또는 이 두 부족은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에프라임, 특별히 요셉은 에프라임과 므낫세로 나뉘는데 특별히 요셉, 특별히 더 에프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바로 보겠습니까? 왕가를 배출한 부족들 이야기합니다. 사제기 지파는 어쨌든 왕가를 갖다 계속 옹호하고 좋은 쪽으로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판관기 1장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보라, 내가 저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대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판관기 1장 22절에서는 이제 요셉 지파요. 요셉 지반도 베텔로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가가 나온 두 가문의 땅의 정복을 강조하면서 판관기가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군주제에 대한 염원을 판관기에다가 담아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반대로 가나안인들이 끊임없이 존재한 이유는 또 이스라엘인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충실한 탓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불충실의 상당 부분의 탓이 이 부족동맹체제, 바로 나름 하느님의 정의와 공평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채택했던 이 부족동맹이라는 허술한 정치체제 때문이었다라고 사제에게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씀으로써 유다지파와 요셉지파가 땅을 잘 차지했다. 모든 그 가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잘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족동맹체제를 낮게 평가하려는 시도가 첫 번째 이제 깔아놓은 거죠. 그와 동시에 유다 부족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다른 부족들의 모습을 좀 가볍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기양살이 이후에도 그 왕정 시절 당시에 유다 공동체 앞에서 사제직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을, 그 예루살렘 성전만의 그 성전 중심의 제사라는 그 특권을 정당화하려는 심산을 가지고 있죠. 오늘 좀 지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뭐 당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거 소수민족이, 그 작고 약한 민족이 그 제국들과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들 안에서 똘똘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뭉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제기는 사실은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강력한 어떤 예루살렘 중심의 어떤 종교 체제, 정치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좀 너무 심해졌을 뿐, 그 자체가 그 작은 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이 방식 자체를 그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말하다 보면 좀 부정적으로 되는 것인데,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으로 편집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제기 편집이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판관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17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부록입니다. 제가 왜 부록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판관기의 흐름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중심되는 책들은 판관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소판관이든 대판관이든 판관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었는데, 나머지 17에서 21장 이야기는 판관의 이야기, 판관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없고 전혀 다른 어떤 분위기의 이야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부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단 부족, 단 시족에 대한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벤야민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 부족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단 부족 사람들의 이민에 관심을 기르고 있는데, 그 단 부족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 땅을 빼앗겨서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추어로 에스타올 지방이라는 곳에서 요르단 동쪽으로 이동을 해갑니다. 침략을 받아가시고요. 아마 필리스티아인들 좀 됐겠죠. 그런 침략 등을 이동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 이야기 뒤에는 이 이동이 그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그들의 이야기. 그러니까는 그들 안의 경신내, 그러니까 그 시족 안의 경신내,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는 성소, 예루살렘 밖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들을 깔보고 비판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동을 하면서 다른 민족과 접하게 되고, 뭐, 그 예루살렘 성전 사제가 아니라 산당에서 살아간 레위인을 가지고 막, 네가 우리 집안의 사제가 되라, 네가 저 집안의 사제가 되라 하면서 막 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뭐, 겉으로는요. 그러면서, 이런 정도밖에 안 됐다.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제사라는 것, 레위인들이라는 것, 급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사실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록은 이제 벤야민 부족에 관한 일화인데요. 벤야민 부족이 거의 씨가 말라버리죠. 그 전투에서 완전히 당해가지고 벤야민 부족이 거의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다른 부족들의 부정부패와 이 공평하지 않은 재판 방법을 비판하고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단 이야기는 어떤 종교적인, 그러니까는 경신내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경신내에서 벗어난 종교적인 어떤 모습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고, 이 벤야민 부족에 관한 이야기는 부족 동맹 체제, 정치 체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부족 동맹 체제 한다더니 겨우 한다는 게 동족의 씨를 말려 버리는 거니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좀 적당히 해야지. 뭐 거의 벤야민 지파가 거의 다 죽어 버려 가지고, 어쨌든 뭐 후대를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후사를 잇기 위해서 다른 이방민족 여자를 갖다 훔쳐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벤야민 부족 이야기에서는 그 부족 동맹 체제 어떤 정치 체제의 그 미흡함을 갖다가 비판하는 거예요. 다음 부족 체제에서는 종교적인 부분, 이 벤야민 부족 이야기에서는 그 부족 동맹 체제 정치적인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하게도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17장에서 22장 사이에서 네 차례나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짓이 일어났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신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벗어난 경신내와 또 부족 동맹 체제의 정치 체제의 미흡함에서 드러나는 관습에서 드러나는 탈선이 결국 부족 동맹 체제라는 이 미흡한 정치 체제 탓에 빚어졌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게 바로 이 판관기에서의 사제기 편집자들의 의도다. 그리고 그 의도가 바로 판관기의 첫 번째 부분과 판관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 동맹 체제를 무정부적인 혼동 상태에 어지럽기만 한 야만인의 시절로 제시하고 싶었으리라는 추측입니다. 그럼 벤야민 집회 이야기하면서 막 초반에 아주 그냥 지저분합니다. 그냥 뭐 자기 소실의 여자를 내줬다가 뭐 죽어버리니까 그 소실의 여자 몸 찢어가지고 열한 지파에 다 보내고, 그래서 뭐 군대를 소집해서 벤야민 지파를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도대체 이야기가 왜 성서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가 그 판관기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읽으시면 충분히 또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그 이전 이스라엘 남유다 시절에 갖고 있었던 군주제에 대해서 품은 향수, 그 군주제 시절에 누렸던 특권과 자신들의 높은 신분에 대한 향수가 이 편집의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편 귀향살 이후에 유다 공동체 안에서 경신내나 관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 질서를 강조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질서를 강요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사제들의 특권을 강조하는 데서 이 편집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바벨론 유배를 다녀와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성벽이라고는 없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성벽을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초라하지만 다시 재건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이러한 철저한 어떤 구심점, 제사라든지 정치체제를 하나로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을 찾아가야 되는 지도자들의 그 긴급함도 분명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 이런 정치적인 역할들 때문에 유다 민족들이 다시금 그 험한 세상에서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건 또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쪽도 저쪽도 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재기 편집자들의 이러한 의도된 편집이 판관기를 지금의 아주 특별한 특이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창세기부터 읽어오다가 여호수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판관기 들어가면 야 이게 성성가 싶은 생각이 이제 판관기에서 좀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기로 들어가면 또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죠. 어떤 사무엘이나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예언자들의 어떤 삶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하느님의 신명기적인 신학이 사무엘기에 어떤 자연스럽게 스며들는데 판관기만큼은 이렇게 읽어도 저렇게 읽어도 참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편집의 의도를 가지고 오신다면 충분히 또 좀 편안하게 또 이해를 하시면서 판관기를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판관기를 들어가면서 하나 더 이제 확인하고 들어야 될 것이 판관기에서 드러나는 가나안의 이방 종교입니다. 왜 이제 판관기를 들어가면서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냐면 판관기는 이제 하느님의 백성인 히브리 백성들과 이방 민족 가나안 백성의 본격적인 만남, 본격적인 공생이 시작되는 책이 바로 판관기입니다. 여호수아기까지는 땅을 정복했고 이제 그 땅에서 이 인간들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 가나안 백성들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이방 민족의 종교가 아주 본격적으로 떠오르게 되죠. 우상 숭배라는 그 죄를 뭐 신명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죄를 히브리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판관기는 히브리 백성들이 이방신과의 첫 번째 조우가 바로 이 판관기라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관기를 들어가면서 이 이방신에 대해서 가나안의 종교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판관기를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종교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